우리 예수님께서 30년간의 사적인 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약 3년 반 동안 공적인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가 될 자들, 그 자녀가 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런 가운데 제자들의 변화가 생기고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단지 여기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하늘의 그 경험을 함으로써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그냥 단지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의 아들이 아니구나.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늘의 사람들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변화산상에서 하늘을 경험하고 이 땅에 내려왔더니 이 땅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몇 가지 현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도 저와 여러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 첫째는 마귀와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고난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의사도 찾고 사람의 도움도 구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어려움은 예수님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런 인생의 어려움 해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현실의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십자가에 간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바로 저 코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한 현실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직접 가서 물으시면 머리를 극적적 하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왕관의 보상을 받기 전에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먼저 지어야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왕관이 예비가 되어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는다 하는데 또 다른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 하고 자리 다툼하는 그런 문제가 그것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런 문제가 일어난 걸 보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같이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누가 가장 크냐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가장 크냐? 내가 하듯이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내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만 교회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쓰니까 우리만 교회다. 침례를 주니까 우리만 교회다. 영혼의 자유를 주니까 우리만 교회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에 닥치게 될 때 우리만 교회다가 아니라 혹시 우리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는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이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교회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이 되는 첩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우월감과 능력을 오용하는 그런 사례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저 사람들이 방해를 한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 사람들 다 불살라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길 원합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세요. 너희가 도대체 무슨 영에 사로잡혀 있기에 이런 말을 하냐. 이런 말 하는 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다. 내가 킹제임 성경을 쓰니까 킹제임 성경 쓰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가 홀로 신학교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거, 그건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나는 사람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킹제임 성경의 진리 모르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종교적 열심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정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살리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삼아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도 옛날에 저런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작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여러분 9장 57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 바로 위로 가니까 거기 제목이 나와 있죠. 제목 있습니까? 예,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제가 지난주에 56절까지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럼 56절이 끝나면 제가 자연히 몇 절을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몇 절을 설명해야 돼요? 강의 설교하니까 57절을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57절이 되게 부담이 되는데요.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 제자가 되려면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관심이 뭐예요? 다 나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 다닐 때 제자 삼는 거 그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꼭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야. 다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자 삼는 프로그램이. 그런데 일반 교회 가면 마치 교회 부흥에 그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하는 게 제자 훈련에서 이게 결정이 난다 해서 다들 제자 훈련, 제자 훈련, 제자 훈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서 제가 성경 가서 제자가 도대체 성경에 몇 번 나오나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약 성경에 단수 제자가 29번, 복수로 제자가 243번에서 신약 성경에 제자가 272번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안에 272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단어인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중요한 단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제자가 뭐 하는 거냐?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는 선생님에게 가서, 이거는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하는 선생님에게 가서 그 선생님 하는 걸 하나하나 배우고, 그래서 그 선생님 하는 것대로 그 뒤를 이어받아서 그 직업을 삼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말로 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도제 제도라는 거 아시죠? 도제 제도의 대표적인 게 의사예요. 내가 정형외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정형외과 어떤 의사 밑에 가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찍고 자르고 매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몇 년이고 배운 다음에 그 사람이 한 거 그대로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따라 하면서 자기 걸 더하고 해서 하나의 가를 이루는 게 이게 도제제도예요.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주 훌륭하게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그 집에 가서 살면서 심부름도 하면서 그 장인이 만드는 그 방법을 터득을 해서 그대로 해야만 그 도자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 하는 사람을 그거를 제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받은 이 하늘의 사람들, 자기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다 보여주시고는 얘들아, 제자가 되려면 그냥 되지 않는다. 제자가 되려면 비용을 치러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자기에 내가 장인이 되고 싶어요. 그 장인이 되려면 새벽부터 물 날르고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 있는 그 스승님을 들고 받들고 하고 몇십 년을 쫓아다녀야 도자기에 장인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비용이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으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 때 그 구원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어디서 구원받는 거냐?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형벌이냐? 지옥 정죄라고 하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그와 같은 죄의 형벌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수님의 은혜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아무 비용도 치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게 될 때 그 죄의 형벌, 지옥 정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구원에는 내가 비용을 치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집 갖다 바쳐야 돼요? 안 바쳐도 돼요? 안 바쳐도 돼요. 여러분 자동차 갖다 바쳐야만 구원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렇죠?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을 맞습니다. 그 길만이 유일합니다. 그거를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무비용이에요. 무비용. 저비용도 아니고 무비용. 비용이 하나도 안 드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성화는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가 파워를 가지고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여기에서 구원해 주는 거를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죄가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그 파워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성화에는 뭐가 필요하냐?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 그 성화를 이루는 그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제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사람대로 제가 살아가면서 죄가 나를 얽어매는 그 파워에 벗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이루겠다고 작정하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제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 그냥 성도예요.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길을 겪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제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제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많은데 실제 제자는 많지 않아요.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조금 깊은 이야기,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하면 듣기가 어렵도다 하고 제자하겠다고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다고 요한복음 6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제자는 많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의 구원은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 무궁토록 저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기쁩니다 기쁩니다 이것만 하면 어떤 구원을 이룬 거냐, 단세포 구원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보통 머리가 없는 사람을 단세포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단세포, 그렇죠? 그냥 구원 받았으면 이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 구원을 이루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앞날을 계획을 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게 성화에 이른 사람이요 제자가 되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내게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바로 그것,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나간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한 가지 이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높은 부르심의 저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며 자기 것을 부인하고 나아가는 이런 사람을 성경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좋은 그러한 삶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인. 그렇죠? 과학에도 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통치자들 가운데 위인이 있고 베토벤과 같이 이 귀가 먹었어도 음악에 그런 위인이 있고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목표를 세워놓고 돌진해 나간 겁니다. 이런 위인이 있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지옥불 속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던 그 목표, 이 사람들에게 이 핸드폰을 사용해서 편리함을 줘야 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이루어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문화에 완전 대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없이 지금 생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목표를 가진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난 20세기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바꿔놓은 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재침례 성도들이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살아야 되겠다.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종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을 가르쳐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위인이 있어요. 얀 후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위인이 있습니다. 틴데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화형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죽어간 그와 같은 위인들이 있어요. 웨슬리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고 말을 타고 돌아다니며 영국과 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런 목사가 있고, 스펄전처럼 설교의 황제가 돼서 정말 마이크가 없던 그 당시에 2만 명이 넘는 그런 대중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목표를 가지고 뒤를 바라보지 않고 앞을 향해 돌진해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우리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한번 살펴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성도는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정해주신 저 높은 부르심의 그 상을 얻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돌진하는 제자가 몇 명이 있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제자 삼자고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다 뭡니까? 다 인위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한번 일반 교회 가서 제자 삼자고 하는데 그 훈련 프로그램 가서 봐요. 훈련 프로그램 맨 끝에 목표가 뭐냐? 이 교회와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교회와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제자 삼는 것은 그건 100번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제자 훈련 삼는 것으로는 성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순장이라 그러고 제자 훈련하는데 무슨 조장이라 그러고 으쓱으쓱 되는데 사람이 전혀 변화가 생기잖아요. 오히려 바리새인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봅니까? 위선자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제자가 되려면 이런 비용을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그 말씀과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고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고민해야 되냐? 어쩌면 지금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비용을 치러야 된다고 하니 이게 참 그렇잖아요. 고민 굉장히 많이 해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국 여행을 갔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는 이번 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57절부터 해요. 57절에 지금 제목이 뭐예요?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인데, 야 이거 참 이걸 이대로 해야 되나, 이건 다음으로 미루고 그 다음 장 10장에 예수님께서 70명을 내보냄 여기부터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주석도 살펴봐요. 다른 분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가운데 저는 컴퓨터를 켜고 도대체 이거에 다른 주석은 없나, 이것도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이것저것 다 생각해봤어요. 금요일날 밤에 내려서도 이 설교를 내가 이번 주일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토요일날 아침에 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셔도 상관이 없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있는 그대로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자가 되기 위해선 비용이 있어야 된다. 여기 누가복음 9장 51절 그냥 성경이 그 제목이 그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뒤에 성화의 삶을 살며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라 그래요. 여기 같은 누가복음 9장 23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심각하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이런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러면서 제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도 더러 있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까지 가며 제자의 길을 따라가게 될 몇 사람들은 하늘에서의 보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여기 누가복음 9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이 끝난 다음에 변화산상 사건 하고 그 이후에 이 땅에서의 현실을 보여준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제자가 되려면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을 치러야 된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는 세 종류의 사람을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첫째, 제자가 될 수 없는 첫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57절에서 58절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도가 좋아요.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제자가 돼서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갑자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재산도 하나도 없는데 너 재산 다 버리고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지금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9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서기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기관. 그 당시에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필사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람들의 칭송과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묻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서기관으로 지금까지 누리던 그런 재물과 그 다음에 명예와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러면 대접받잖아요. 교회 가면. 일반 교회 가면 목사, 특히 장로 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요? 주차장 봉사부터 해서 30년 노력을 해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예수님이 그런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됐어요. 이걸 다 알게 되니 장로교회고 뭐고 간에 신학교회를 하려면 다 버리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묻는 거예요. 너 그래 이거 하나님의 말씀 좋으면 과거에 쌓아놓던 모든 거 다 버리고 성경대로 하는 그런 신학교회 가서 형제 자매라 불리며 믿음 생활 할 수 있겠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 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나는 심지어 머리 둘 곳이 없는 이런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너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런 제자의 비용을 드리면서 성화의 삶을 살며 하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뒤에 건 모든 거 잃어버리고 앞으로 뛰어나갈 그런 각오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아멘이 적으신 것 같군요. 예. 우리 교회도 여러 사람이 옵니다. 여러 사람, 아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헌금 강요를 하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안 와도 빠져도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너무 이 교회가 좋습니다. 다 헛다리 짚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좋은 걸로 오면 다 헛다리 짚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이 있기에 이것에 따라 교회를 이루고 이것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사람을 구원하고 그렇죠? 이 말씀을 곳곳으로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의 헌금 강요 안 하고 자유롭게 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신학교회 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럼 신약교회는 비용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약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섬김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희생과 섬김으로 이 교회를 유지하겠다는 그와 같은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사도바울의 고백을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가서 살펴보세요. 특별히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와 같은 리더가 되겠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자, 제자가 될 수 없는 두 번째 사람이 그 다음에 59절에서 60절에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진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진에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앞에 있는 사람은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원한 거고 아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보니까 훌륭하게 생겼어요. 일을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직접 초청을 해준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가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보고 오, 저 사람은 따를 것 같구나 하고 저 사람을 아예 지명을 해갖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초청을 직접 받았으니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잖아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예, 갑자기 자기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죽는 거 이유를 대면서 뒤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자기 죽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죽는 거 그 이유를 대면서 뒤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물쭈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뒤로 빠져나갈까 지금 궁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사는 저 팔레스타인 땅은 날이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매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썩는 냄새가 나니까 매장을 한 이후에 울고 뭐 하는 게 열흘에서 보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한 15일 되는데 진짜 매장하는 건 지금 하루만 하고 나머지 15일 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15일 동안은 예수님 못 따르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기 문맥을 보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아 죽었으면 지금 거기 장례식장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걸 보니까 그날 아버지가 지금 죽은 상태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그거 걱정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뒤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하지 말라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도 그렇게 예, 심도 있게 이렇게 갖추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는 여기 기독교와 유대교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의 초점이 뭐냐?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을 들어가며 그렇죠? 뒤로 빠지려고 지금 예수님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빨리 와서 예,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유를 갖다 대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언가 해야 될 필요를 느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미루지 말고 빨리 해야지.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를 뒤로 쭉쭉쭉 늘어놓고는 안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제자가 될 수 없다. 희생이 무서워서 무조건 모든 일을 뒤로 미루자고 하는 거 그건 제자로서의 비용을 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61절에서 62절에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으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르겠나이다까지만 하면 좋은데 따르겠나이다 많으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으니 이 사람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표가 저기 있는데 어떻게 자꾸 뒤만 보는 거예요. 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뒤만 보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예. 자, 작별 인사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이미 읽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열왕기상에 가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작별 인사하는 내용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9에서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9장. 예, 열왕기상 19장. 예, 19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19절 가서 보니까 이에 그가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결이 소두를 자기 앞에 두고 밭을 갈았다. 한 결이가 두 마리니까 24마리 소두를 가지고 밭을 가는 부자였어요. 아, 소가 24마리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땅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그렇죠. 그 자신은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의 옆을 지나갈 때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두를 남겨두고 엘리야를 따라가며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아까 그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한 뒤에 내가 와서 당신을 따르리다 하며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니라.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여기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두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로 그것들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음에 이에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더라. 이 사람은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보였죠? 자기 소를 잡아 죽이고 소의 기구를 다 갖다 불살라 버리고 그렇죠?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똑같은 지금 작별 인사를 구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 마음을 못 읽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앞에 목표가 있는데 자꾸 뒤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든지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희생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으로 가서 제자가 되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 예수님 따르려면 다 미워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런데 나와 있는 미워한다고 하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제자가 못 된다.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보다 친인척 관계를 더 많이 사랑하면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는 여러분 영광의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그래요. 고난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작정해야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제자가 되려면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따르겠다가 아니고 이 성경을 따르겠다고 하고 사랑 침례교회를 하겠다고 하고 신약 교회를 하겠다고 할 때는 먼저 앉아서 비용을 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세는 내용이 세 가지 여기 비유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첫째,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저와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그 돈이 내게 충분히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다 계산하고 집 지으시죠? 그렇죠? 그런 거 계산 하나도 안 하고 기초만 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그것도 모르고 집을 시작했나? 하고 조롱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신학교에 하겠습니다 하면 조롱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계산을 하고 신학교에도 하고 그거 계산하고 사랑집 내게도 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리더가 되려고 하면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비용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 교회에 오는가? 여러분 오다가 중간에 빠져나가고 비용 짊어질 수 없다 그러면 남들이 뭐라 그러면 그렇지. 그 조롱한다는 겁니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을 내가 짊어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만 신약교회입니다. 이런 거 하려면 비용, 뒤따르는 비용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텀벙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미리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예. 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럼 미리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어떤 왕이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려고 오는 자를 자기가 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데 나는 만 명뿐이 없어요. 상대방은 2만 명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작전을 써서 저 2만 명을 만 명으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길 것 같으면 전쟁하러 나가는 거고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된다. 킹제임 성경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희생과 섬김과 이거 내가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그 비용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 교회와 이런 교회를 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작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아주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아니 갑자기 왜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주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준비할 때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됐어요. 오늘 지금 왕이 싸우는 이야기하고 지금 망대짓는 이런 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소유와 재물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의 핵심이 뭐냐?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소유와 재물의 희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오? 그것이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내버리느니라. 지금 우리가 먹는 소금은 100% 소금이에요. 그렇죠? 맛을 잃을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저 산에서 캐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흙이 있는데 그 흙에서 암염을 캐오는 거예요. 암염을 캐다 이렇게 두면 소금기가 빠져나갑니다. 소금기가 빠져나가면 그럼 거기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써 있잖아요. 밖에다 소금을 담고 있던 흙이니 여러분 그걸 다 작물을 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갖다 버리면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소금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야? 소금기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금기를 유지하겠다. 근데 소금기를 유지해야 소금인데 제자의 비용을 대기가 싫어서 소금기를 유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저 밑에 가서 짓밟히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희생과 섬김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필요할 때는 뒤로 빼고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무용지물 성도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땅에도 예,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갖다 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짓밟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이런 사람이 되면 구원은 받았어도 예수님의 제자는 결코 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거 하는 것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가서 보면 내가 이런 자랑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거 해서는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한다. 너희가 하도록 그렇게 시켰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에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 교회 오신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7년 8개월 전에 송내에서 30평 되는 조그만 그런 규모에서 예배당 이제 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월세 다 제가 되기로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월세가 나와서 월세는 내지 않았지만 하여튼 보증금은 제가 내고 시작했어요. 조금 늘어가니까 건물을 또 늘리고 늘리면 또 뭐가 늘어나요? 보증금이 늘어나고 월세가 늘어나죠. 뭐라고 했어요? 보증금 늘어나는 건 내가 다 낸다. 월세가 모자라면 내가 다 낸다. 그 이후에 교육목사가 필요하다 그래요. 교육목사 봉급 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교육목사 봉급 주는 거 모자라면 내가 다 낸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태까지. 예. 그러는 가운데 4년이 이제 지났는데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데 도저히 사람들을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6개월을 찾아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여기 논현동에 여기 한층 반이 있다고 하는데 가격이 얼마예요? 16억이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 뭐 할 돈이 얼마예요? 0원이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0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10억 담당하고 다른 한 형제가 6억 담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로 이사 와서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때 작정했어요? 이게 안 돼서 망하면, 잘 드세요. 망하면 20%에서 30% 손해나는 건 나하고 이 형제가 감당하겠다. 그게 제자의 비용을 대겠다고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 교회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또 이게 교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나머지 반층을 사지 않고서는 아이들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두 사람이 다시 6억을 다시 해서 우리가 또 책임을 지고 교회가 망하면 우리가 또 그냥 이거 감당하겠다 하고 그리고 여기 미니멈 되는 은행 이자만 지금 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아이들 교육시킬 그런 교육 공간이 없어요. 점심 식사 시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혼잡한가. 더구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거는 교회를 하라고 지은 그런 빌딩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전에 위협이 생기고 그렇죠? 더 이상 더 커지어서 700명, 800명이 되게 되면 안전에 위협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그러한 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건축을 제 머릿속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이상하게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삶을 살게 돼요. 목사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성경 번역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교회 시작하는 거 생각해 본 적도 더구나 교회 건물을 사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뭐가 또 생각해야 되냐?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생각이 나니 이상한 지금 삶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또다시 제가 그 건물을 져야 될 것 같으면 제자의 비용을 치르기로 그렇게 감당을 한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풀링을 해서 원금을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교회에 빌려주는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한 80억 원 프로젝트로 교회 건물을 져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 돈이 40억 원 풀링이 돼야 돼요. 40억 원.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 네. 저와 제 가족, 어머니와 제 딸들이 4억 원을 풀링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4억 원을 풀링하면 쉽게 얘기하면 1년 이자가 1,600만 원이에요. 그 1,600만 원을 제가 그냥 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까지? 10년까지. 왜 그렇게 해요? 내가 이 교회의 대장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희생을 감당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망한다 해도 나는 그냥 20, 30%도 망하면 되는 거 그거 입고 없고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되면 30% 내가 낸 것에 손해가 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아내가 제 어머니와 제 딸들이 기뻐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1장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근데 나사로가 어디서 사냐? 유대 지방에서 산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 지방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나사로를 보러 유대로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선생님을 죽일 겁니다. 그랬더니 의심의 왕자 누구예요? 도마가 쑥 일어나지 뭐라 그래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유대로 들어가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함께 망하러 가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할 수 있으면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제자의 비용을 대고 가능하면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가능하면 제자의 비용을 대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과 문화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일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선하게 대우해 주셨어요. 심지어 30% 망해도 선한 일로 이루어 주실 줄로 제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생각을 하시고 아 혹시 목사가 말씀을 이렇게 왜곡을 해갖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설교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게 어쩔 수 없이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한 거라 생각하시면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